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두 정상 간 말씀이 없었다며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대북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그 컨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정상 간에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맡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정착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 3주 안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한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오늘 서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간사 등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싱가포르와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합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식 초청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강하게 희망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태국 신문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서울에서 2020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 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방위비 분담액을 크게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트위터에 같은 내용을 적으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미국에 매우 적은 비용만 지불해왔지만 지난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9억 9천만 달러를 분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2주 내에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일정을 전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 등을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 전망은 불명확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중국에 대한 요구를 관찰하지 않은 섣부른 합의는 맺지 말아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이 이란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책임을 묻는 미국의 입장에 동참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발생한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의 시설 공격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좀 더 지켜보자며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정상급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파악하고 비핵화 이행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국적으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 전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개최 여부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비핵화와 관련해 새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좀 더 지켜보자며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ll see. Right now, people would like to see that happen. I want to know what's going to be coming out of it. We can know a lot before the summit takes plac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사람들은 당장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기 원하며 회담 개최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의원 장관은 두 차례 아주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며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냈고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re's been, as you know, there's been no lessening of the sanctions. There's only been an increasing of the sanctions. But very importantly, we have our hostages back. And that was a very big deal.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전혀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으며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과 위대한 전쟁용들의 유해가 다시 돌아왔고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북한의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를 해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re not considering actions at all. There's no reason for actions. I will say this.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행동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상에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핵실험 등 비핵화가 주요 의제였을 뿐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북미 대화가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약 65분가량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법론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비롯한 양국 현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전 김정은과 언제 만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곧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는 와중에 해당 질문이 나오자 다른 기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질문에 답해 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앞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덕분에 미북 정상이 서로를 잘 알게 됐고 환상적인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미북 관계의 반전이 일어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기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북 간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날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일원인 폴란드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두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도력을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더욱 강한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 유엔 사무국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구테흐스 총장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온 데 감사를 표하며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과 기여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 정부와 한반도 문제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미한일 세 나라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정상급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세 나라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하원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표결은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인 25일 진행됩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안건으로 올려져 표결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의결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7월 중순 이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본회의 통과가 확정되면 상하원 모두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회가 올 들어 의결한 첫 한반도 관련 안건이 됩니다.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위해 일본과 한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앵겔 위원장은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컬 의원과 함께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두 경제 강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도록 두는 것은 영내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 총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또는 최소한 공동의 안보와 경제 이익에 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하기 위한 진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들 간 지속되는 분쟁 해결을 위해선 보다 지속적이고 고위급 수준의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미국은 한일 지도자들과 관여하고 양측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진입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현 긴장 상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 중 하원의 미한일 3국 유대 지지 결의안 통과가 이와 관련한 미국의 노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앵겔 위원장은 지난 7월 VOA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급 외교를 한일 간 갈등 해소에 적극 활용해 양국 간 중재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매튜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국가안보부 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2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른 비행기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포틴저가 이 정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젊은 외교 안보 전문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포틴저 부보좌관은 2005년 미 해병대 입대 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서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정책 수립에 관여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 등의 방한 때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포틴저 부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조율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포틴저 부보좌관의 뒤를 이을 후임자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포틴저가 계속해서 해당 현안들에 관여하고 동아시아, 중국, 인도 태평양에 관한 많은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패한 과거 방식과 어떻게 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파악하고 비핵화 이행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과거 협상 때와는 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One difference is that the sanctions regime, at least on paper, in terms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s much more powerful.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더 강력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소통하고 있어 단계적 합의가 이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 더 큰 중간 크기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should make an effort to get a medium-sized deal, something that is you know, much more technically significant than the deal that Kim Jong-un proposed in Hanoi.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지나친 양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과 중간 크기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법으로 경제 제재를 조금씩 완화했다가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Six months or a year with automatic snapback unless there's a new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extend the suspension.
6개월 혹은 1년 동안 제재를 철회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과시키되 그 기간 동안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진전이 없으면 자동으로 제재를 되돌리는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스냅백 장치를 두기보다 숫자로 구체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what I would argue is that it's best to have any kind of sanctions relief is sort of limited in volume and time.
북한이 이행해야 할 기한이나 양을 정해두고 북한이 이를 지킬 경우 해당 기한이나 양을 늘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행동에 옮기기 전에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 자체를 미리 해제하거나 완화할 경우 그 과정은 되돌리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reverse the sanction or the resolution itself, well then it's very hard to put the genie back in the bottle.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은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를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계적 비핵화 절차는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at's rather fundamental. It's impossible to talk about step-by-step process of denuclearization if we don't know what the starting point is.
폐기 대상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북한과 중간 단계의 합의를 하면서도 최종 비핵화 지점에 언제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시간표를 미리 정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second is a clear timetable of steps. In other words, yes, we could.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핵무기 동결을 세 차례나 했었다며 핵시설의 투명한 공개와 구체적인 시간표 없이 중간 단계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대형 동상을 건립한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이름을 바꾼 채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사실이 VOA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세네갈 현지 회사의 수주를 받아 다양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VOA는 최근 세네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제재 위반 실태를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현장을 추적해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한 해변가. 북한이 제작한 대형 동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곳엔 녹색 담장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는 건물이 들어설 만한 큰 대지가 있습니다. VOA 취재 결과 이곳은 세네갈의 한 기업의 호텔 건설 현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수주업체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 2010년 세네갈에서 초대형 동상 제작을 마친 뒤에도 세네갈에 남아 다양한 건물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 포착된 겁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제재 대상인 만수대란 이름을 버리고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란 상호로 기존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VOA는 코르만이 만들었다는 주택단지와 고층 건물, 상업용 상가 건물 등을 다카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자 약 10명이 생활하는 숙소 인근에 지어진 고급 주택 여러 채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10층 높이의 건물, 그리고 자동차 전시용 건물 등이 코르만의 흔적입니다. 만수대의 이 같은 활동은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만수대와 사실상 같은 업체인 코르만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르만에게 건설 일을 맡긴 세네갈 업체는 총 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가장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세네갈 최대 식품업체인 파티센입니다. 코르만은 파티센의 공장 내 건물 여러 동을 완공한 이후 주곳 파티센으로부터 크고 작은 공사를 수주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가 만난 북한 노동자도 파티센의 주차장에서 차단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차단봉. 예. 차 뒤끼라도 세우니까. 예. 차 멋스러게. 아, 차 멋스러게 차단봉 쓰이지.
네. 아, 그러시군요.
이 노동자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 10명이 파티센 내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자동차 수입업을 하고 있는 이모사로 현재 해변가에 건설 중인 호텔의 소유주입니다. 이사는 과거 코르만에게 10층짜리 건물 두 동에 대한 공사를 맡겼었는데 이번엔 대형 부지에 4층짜리 고급 호텔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에스모 그룹은 다카르 북부 지역에 대형 주택단지 건설을 하면서 코르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BOA 취재 결과 코르만은 대형 주택단지 건설에 앞서 견본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를 위해 1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이 주택 공사 부지에서 숙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3개 회사 모두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회사들은 BOA의 이메일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된 한 업체 관계자는 북한 노동자 고용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No, there is no North Korean workers in our.
이 회사에는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현지인들은 세네갈 업체들이 코르만에게 건설 일을 맡기는 건 코르만이 보유한 대형 장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르만은 만수대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립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대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세네갈 내 몇 안 되는 건설 업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코르만은 대형 기중기와 굴삭기 등 세네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건설 장비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공사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사실상 제재 대상인 코르만에게 건설 공사를 맡기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만약 이들 업체가 미 금융망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관계된 사업을 했다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는 2016년 유엔보다 앞서 만수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었습니다. 북한의 제재 대상이 세네갈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는 배후에는 세네갈 정부의 묵인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코르마는 2017년 6월 22일 세네갈 정부에 등록하면서 최종 관리인을 최모 씨로 등재했습니다. 또 사업 목적은 건설과 건축 등으로 기재했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BOA의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내일은 북한 노동자들의 세네갈 현지 외화벌이 실태 3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더 강력한 언론 자유 환경이 북한에 유익한 예가 되기를 바란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VOA에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단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보의 자유 중요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최악인 북한 내 언론 자유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한 이 단체 대표단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19일 BOA에 북한의 언론 자유 문제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더 강력한 언론 자유 환경이 향후 북한 정권이 언제든 이 사안에 대해 개방을 결정했을 때 북한의 유익한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가 해마다 전 세계 언론 자유 환경을 조사해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악의 국가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4월에 발표한 2019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180개 나라 가운데 179위에 올리며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와 함께 언론 자유가 사실상 전무한 지옥의 트리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알비아니 국장은 그러나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와 관련해 국경 없는 기자회의 권한은 정보의 자유로 제한됐다며 우리는 남북 간 정치적 논의들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추진하는 정보와 자유 프로젝트의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들 내 저널리즘 강화와 허위 정보와의 싸움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북한의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알비아니 국장은 그러나 인류 보편적 사안인 언론 등 표현의 자유가 왜 남북 간 정치적 논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결의한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권리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국경 없는 기자회 대표단을 만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언론 자유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언론의 자유 등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초 BOA에 대북 인권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의 정상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 주민들이 먼저 알 권리를 회복하도록 외부에서 도와야 인권 등 모든 분야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정공사는 앞서 BOA에 북한이 권력의 독재화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언제든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한국 사회처럼 바뀌기 위해선 외부의 정보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을 저는 타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권리, 알 권리를 알려주고 주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VN뉴스 김영권입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내 미군 유해에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유해 송환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송환은 유족과 후손들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해결이 시급한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전후 회장을 맡고 있는 샤프 전 사령관은 20일 이 단체가 워싱턴의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불참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공동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 북한 전역에 걸쳐 남겨진 유해는 매우 많다며 북한이 전향적으로 공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비무장지대 인근 화살머리 고지에서 공동 유해 발굴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의 미래 발전상을 묻는 질문에는 미한 동맹의 독특함과 강력함을 강조했습니다.
Just from a military perspective, it's from a perspective of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미한 동맹은 군사적 관점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계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만큼 강력한 파트너가 없다는 인식을 양국에 강하게 확산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반도에서 복무한 미한 장병들을 기린 이날 행사에는 약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셸 아우비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재무담당 이사회 비서관은 VOA 기자와 만나 미한 동맹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낀 기성세대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를 이해하는 계층이 얇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Unfortunately, there is it's a demographic that's dying out. So we want to get it done as quickly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see that it did come to fruition.
이어 재단이 2022년까지 워싱턴에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쟁 기념공원 추모의 벽의 상징성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며 한국전쟁을 모르는 미국의 젊은 세대 동맹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미 본토 타격을 위협한 북한의 표면적인 위협에 대해선 인지했지만 한국전에서 시작된 갈등의 기원과 혈맹의 뿌리에 대해 잘 모른다며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교육 현장에서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we don't know our history, we're doomed to repeat it. And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s why we want to educate the Americans.
한국군 월남 전우회 소속인 74살 이유찬 씨는 최근 거론되는 미한 동맹 균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양국 지도자가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다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이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보고서는 북한과 최근까지 거래하며 대북제재를 위반한 나라들과 이들의 불법 행위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 부문 등에서 북한과 협력한 5개 나라의 사례를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란과 나미비아, 르완다, 시리아, 우간다 등 5개 나라에서 북한과의 불법 군사협력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오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생필무역회사가 아직도 이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선광업개발회사에서는 최소 3명의 대리인이 북한 외교관의 비호 아래 이란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란이 이에 반박하며 지난 7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관련 서한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서한에서 이란 내 북한과 관련한 기업이나 인물은 없다며 북한과의 군사협력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또 다른 군사협력 국가는 나미비아입니다. 보고서는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와 관련해 이 사업체의 전 대표였던 김동철 씨가 나미비아에 입국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나미비아에 있는 북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이 나라에 입국했다고 밝혔고 나미비아는 이에 대해 김 씨가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틴 안자바 워싱턴 주재 나미비아 대사는 지난 2016년 VOA에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와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르완다 가비로 캠프에서 북한 군인들에 의해 특수부대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간다에서도 특수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간다에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올 연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며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밝히는 중간 보고서를 올 3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우간다는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과의 군사협력국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들이 시리아 브로커들과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에 북한산 무기 판매 중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공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이 오랜 기간 시리아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불법 활동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이들 5개 국가 외에도 콩고와 에리트레아, 리비아, 미얀마, 탄자니아, 예멘 등에 대한 대북 군사협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에는 유엔의 결의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ere is no strong UN punishment. The UN tends to be rather
베넷 연구원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함으로써 유엔 결의를 위반한 나라들에게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2016년 말 중단됐던 UN 개발계획 UNDP의 대북 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재개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 주재했던 전 UNDP 관계자는 대북 제재 여파로 풀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개발계획 UNDP는 올해 세 차례의 집행이사회를 열었지만 신규 대북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공개된 2019년 UN 개발계획, UN 인구기금, UN 프로젝트 조달기구 등 3개 기구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문건은 기존 사업의 연장 혹은 신규 사업 승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월 상반기 정기집행이사회, 5월 연례집행이사회, 9월 하반기 정기집행이사회를 통해 토고, 칠레, 에콰도르, 캄보디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동티모르, 튀니지, 코모로스, 남아프리카, 앙골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마다가스카르, 예멘 등에 대한 사업을 승인했지만 북한 사업에 대한 결정은 없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2011년에서 2015년 북한 국가 사업을 진행한 뒤 이를 2016년에 한 차례 연장했을 뿐 2017년부터 3년째 신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양 주재 UNDP 사무소장을 지낸 제롬 소바주 씨는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UNDP가 북한의 신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And of course, under the sanctions regime, the United Nations is not ready to strengthen North Korean authorities.
소바주 전 사무소장은 UNDP의 개발 협력 사업들은 수혜국 정부 기관의 역량을 키우고 제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 대북 제재 체제 하에서는 UN이 북한 정부와 관료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원조국들은 소비재만 북한에 들여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NDP bring to its board the programs in all the 180 countries where they work. They submit their program to the board. And the board votes yes or no.
소바주 전 사무소장은 UNDP가 집행이사회에 180개 나라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이사회가 가부를 표결에 붙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도 면밀히 점검됐을 것이며 올해 대북 신규 사업 승인이 없었던 것은 집행이사국들의 의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개발국가 중에서는 스위스가 지난 2011년 말 북한에서 개발 협력을 중단하고 순수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위스 의회는 2008년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북한을 최우선 지원국에서 제외하고 개발 협력을 중지하며 인도적 지원만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한편 소바주 전 사무소장은 북한 당국이 올해 말까지 UNDP 소속 직원 수를 6명에서 1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relatively understandable that North Korea is telling UNDP, well, cut 6 staff, you know.
현재 북한의 UNDP 직원들은 예전에 이미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기존 사업을 소규모로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북한이 직원 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김창민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국장은 8월 말 UN에 보낸 서한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UN 원조가 정치화한 탓에 UN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소기의 결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며 연말까지 북한 상주 UN 직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UNDP의 경우 소속 직원을 거의 다 줄이라는 요구를 해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난민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강제북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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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우리 가족 살려내라!
24일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중국은 송환된 탈북민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에는 혹독 북한 정권의 처벌이 두려워 북송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탈북민도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1982년 9월 24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난민민협약 채택, 고문방지협약 가입, 벌레와 관한 규약의 가입 등등 국제인권규범은 모두 가입을 하고 나서도 또 속칭 중국이 세계적인 G2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권 지역인 북한으로 북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해 탈북자들을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난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이 북송한 탈북민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북 청진 출신의 탈북자 장현희 씨는 지난해 여름 9살 딸과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지만 일주일 만에 중국 공안에 붙잡혀 딸과 생이별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은 가까스로 딸과 재회해 한국에 안착했지만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으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에게 자유는 생명이라며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9살 된 제 딸은 강제로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북송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딸의 소식도 모르는 채로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슴 남한에서 언니가 찾아왔고 우리 일행은 1년 6개월 만에 석방되어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유의 세계로 가려고 목숨 걸고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말고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탈북자들을 북송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자유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인권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최근 아사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중국 대사관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대사관 측에서 답을 하지 않아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열리는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집회는 해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을 시작으로 워싱턴 DC, 런던, 파리 등 25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6배 이상 높습니다. 유엔의 최신 보고서를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최근 발표한 2019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1,000명당 43명 수준이던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 75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1999년 67명, 2001년 52명, 2002년 44명, 2003년 38명, 2010년 29명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다 이후 1년에 약 1명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2018년 5살 미만 사망률은 전 세계 평균인 1,000명당 3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유아 사망률 1,000명당 3명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저소득 국가 평균은 1,000명당 68명, 고소득 국가 평균은 1,000명당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한 살 미만의 영아 사망률도 1990년 1,000명당 33명에서 2018년 1,000명당 1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생후 28일 미만의 신생아 사망률 또한 1990년 1,000명당 22명에서 2018년 1,000명당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은행, 유엔 인구국이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 씨 부부의 이야기 열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1998년 탈북해 2000년 한국 땅을 밟았던 40대 탈북 남성 데이비드 리 씨. 아버지의 성분이 좋지 않았던 리 씨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 원하는 대학교에도 갈 수가 없게 되면서 북한이란 나라가 마음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남자는 북에 있을 때 대학을 가려면 5년을 사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5년이 지났을 때 97년도에 다시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예, 아버지도
그 아버지 때문에 기본적이죠. 엄마는 중국이었지만 뭐 엄마 신분은 그렇고 그것 때문에 안 보내줘가지고 97년도부터 사실은 탈북을 중국에도 왔다 가고 그랬어요. 갔다가 붙잡혀서 다시 나왔다가 그다음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98년도에
첫 탈북은 실패했지만 1년 후 재탈북에 성공한 리 씨는 한국에서 공부를 마쳤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북한을 떠나온 지 올해로 20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둥지를 벗어나 미국이란 나라에 도전장을 던졌고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의 경제를 이끄는 농업과 영화, 에너지 산업 다음으로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데요. 알라바마주까지 두루 걸쳐 있지만 조지아주만 해도 한국의 현대, 기아 같은 자동차 제조 회사에 적잖은 규모의 협력사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미국 회사를 포함해 조지아주에 있는 자동차 관련 업체는 3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지 한인이나 미국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리 씨 역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가족보다 앞서 조지아주로 돌아온 데이비드 리 씨. 조지아주에 있는 인맥을 통해 지금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로 알고 가신 건가요?
메인터넌스요. 차량에 들어가는 이 부품 이런 매트 같은 이런 재료를 만드는 그 원료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거든요. 차량용 뭐 방음 장치도 되고 뭐 안에가 다 섬유 재질 안에 차량 안에 보면 이게 섬유.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뽑아낸 섬유를 원료로 하는 깔개를 만드는 공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리 씨.
원래 이게 페트병 있잖아요.
네.
페트병 이걸 가지고 이걸 녹여서 여기서 섬유를 뽑아내요. 섬유를 뽑아서 이게 일단 솜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섬유로 솜으로 뽑은 걸 가지고 기계에다가 넣어서 싹 풀어가지고 아까 저런 식으로 패드를 만드는 거죠. 패드를 만들어서 보통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차에 보면 그냥 완전히 딱 나타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니다.
안쪽에 거의 다 안 보이는 쪽에 다 들어가고 굳이 보인다 하면 저 차 트렁크 세단 같은 거 세단이나 이 트렁크 딱 열면 뒤에 열면 바닥에 보면 저런 재료잖아요.
그러게요.
PD병 이 얘를 리사이클한 거예요. 그게.
모든 공장을 제대로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여기에 섬유를 뽑아서 솜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베일로 딱 묶어놓은 걸 우리한테다 보내주면 이 보낸 걸 가지고 베일 오프너에서 솜을 먼저 틀고 막 이렇게 헤쳐가지고 솜을 헤쳐서 이걸 다른 여러 가지 컬러를 막 섞어가지고 이 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섬유 그런 데서 쓰는 그 기계인데 이 솜을 막 좀 더 마지막 풀어서 이게 패드로 솜을 싹 이렇게 바닥에다가 뭐 크로스랩이라고 해서 성형이라고 해서 형태를 만드는 게 있어요. 성형을 이렇게 해서
저 모양으로요?
예, 저런 모양으로 성형을 해서 쫙 그렇게 제일 처음에 하면 솜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두껍게 나오거든요. 이걸 니들로 뭐 펀칭한다고 하는데 이걸 반대기에 니들이 바늘이 암성스레 꽂혀 있는 걸 가지고 또 두드려서 아래로 위에서 두드리고 또 다음 공정에서는 뭐 밑에서 두드리고 해서 이걸 확 줄여요.
솜을 펴고 두드리고 열을 가하고 압축해 자동차 깔개를 만드는 공정을 설명하는데요. 리 씨는 이 공정을 위해 기계 관리, 인력 관리, 제품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쩌다 보니 뭐 노스폴드 갔다 오는데 뭐 그거야 뭐 이 그래도 뭐 기계 일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전공은 전기니까 뭐 전기 그것도 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훈련 뭐 이런 거 받으신 건 없고 바로
이전에 거의 한 20년 정도 경력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저한테 그 트레이닝을 같이 자기가 하는 걸 저는 옆에서 보고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죠. 한 두 달, 석 달 정도 같이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럼 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석 달 정도 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하고 원료를 우리 기계 고장 나는 거, 뭐 원료 배합과 관련 그런 그런 것 단 해서 뭐 물건이 잘못 나왔을 때 왜 잘못 나왔는지 그에 대한 걸 또 한 석 달 정도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섯 명의 인력을 관리하는데 가끔씩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말하는데요. 밤새 돌아가야 하는 공장이라 야근을 할 때도 있지만 데이비드 리 씨 부부는 이곳 조지아주에서 한동안 머물 겁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인데요.
이제는 좀 종착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사를 안 다니고 싶어서
애들이 큰애가 우리 보고 이젠 좀 다른데 옮겨 안 되는 안 되겠냐고 애들 좀 사귈라 하면 또 이사 가고 사귈라 하면 이사 가고 제일 처음 저 스테이츠보로에 1년 테네시에도 거의 뭐 하나 두 학기를 한 학년을 다 다녔으니까 또 다니고 또 저쪽 가가서는 딱 한 학기만 알래스카 가가서는 한 학기만 다니다 왔네요. 그래서 웬만 좀 정착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집도 들어와.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이주할 일은 없을 것이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으세요?
뭐 일을 하다가도 지금보다 페이가 좀 더 좋고 아마 그러는 데 있으면 다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없는 건 없고요.
아이들 스스로 이제 숙제도 곧잘 하니 아빠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면 아빠 혼자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새 집도 장만했습니다.
아직 새집 냄새가
예, 네, 저희가 냄새가
많이 나요.
저는 이제는 못 느끼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 이 새집 냄새가 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짬짬이 계속 창문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집을 20개 정도 넘게 번 것 같아요. 그쪽에서만 새집 가면 또 리얼터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거치고
몇 년 동안 선 볼 일이
없으니까 그 어떻겠냐 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미국 정착 3년 변화의 가능성은 늘 열어두지만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부모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자는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생각은 3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에는 데이비드 리시 가족의 마지막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0년 9월 24일 세계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함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진수됩니다. 길이가 342m, 갑판 너비 76m, 전투기와 전폭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고 승조원은 5천여 명으로 1961년 11월 취역한 뒤 2012년 퇴역할 때까지 5대양을 누볐습니다. 전력화한 지 얼마 후인 1962년 10월, 당시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시작된 쿠바 미사일 위기에도 엔터프라이즈 함이 투입됐었습니다. 이렇게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시작으로 월남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등에 참전했습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 앞 공해상에서 미군의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에 나포됐을 때 엔터프라이즈 함은 한반도로 긴급 전개됐습니다. 또 이듬해인 1969년 4월 미 해군의 정찰기가 북한 공군의 공격을 받아 격추되면서 승무원 31명 전원이 사망하자 엔터프라이즈 함이 다시 한반도로 출동한 바 있습니다. 1906년 9월 24일 미국 와이오밍주 고원지대에 우뚝 솟아 있는 자연석탑이 미국 최초의 국립기념물로 지정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악마의 탑이라고 불리는 높이 260m의 거대한 화성암 기둥을 연방정부가 보호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수천만 년 전 화산 폭발에 의해 생겨진 이 악마의 탑은 백인들이 와이오밍주로 이주하기 전까지 인디언들의 이정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탑의 정상은 약 1,400평 정도 미식 축구장 넓이의 평지로 뱀이나 개미, 다람쥐 등의 생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디언 부족들의 성지이기도 했던 이 악마의 탑은 1977년 미국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 속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